오늘날 다들 교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특별하게 한국은 교회가 중병에 걸렸다고도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대형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기라도 옳지가 않고 모두가 반대하지만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막히고 있습니다. 말하기 좋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빈미를 제공하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그런 대형교회들이 또 한 가지 또 큰 실수는 뭐냐 하면 이 종교 통합 운동 있죠. 그렇죠? WCC라고 말하는 거기에 앞장서서 하나라 되자 하는데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신학자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죠? 한국의 신문에 자주 발표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크게 3대 종교를 꼽으라고 하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등을 돌리죠. 그죠? 제일 꽁치입니다. 항상. 한때 가장 부흥할 때는 한국 남한 전체 인구의 4분의 1, 1200만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700만도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들 보십시오. 대도시는 많이 몰립니다. 아파트가 들어지고 신도시는 세워집니다. 그죠? 그러나 지방 가보십시오. 점점 문 닫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했다가, 개척교회 했다가 문 닫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장로교, 감리교는요, 1년에 웬만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 100개씩 문 닫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럽은 이미 오래전에 교회가 텅텅 비어갑니다. 그죠? 텅텅 비어가는 뿐만 아니고, 십자가가 뭐로 바뀝니까? 초생달로 바뀌는 거 아시죠? 모스크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슬림들 교회를 바뀝니다. 근데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 많은 곳에서 개신교회가 쇠퇴하는 반면에 한 곳에 예외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놀랍죠, 그죠? 중국은 한때 종교를 갖다가 아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사님들 다 쫓겨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놀랍게도 거기는 이미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정확하게 중국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공식적으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가 삼자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삼자교회 인원을 2,800만이라고 공표합니다. 그러나 그 삼자교회는 공산당의 협력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정식된 바른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지하교회가 많다는 거죠.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게는 1억 명, 많게는 1억 3천 명까지도 봅니다. 어느 중국계 미국 사람 분이 책을 썼는데 2030년도가 되면 중국의 크리스찬이 무려 2억 8천만 명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핍박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계속 잡아갑니다. 근데 교회는 중국 교회는 잘하고 있다는 건 신기하죠, 그죠? 특히 중국은 인공지능 AI를 개발해서 사람들 굉장히 핍박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엄청나게 사람들을 쪼아냅니다, 그죠? 종교가 아편입니다, 그죠? 이제니 제가 2013년도에 두 번째 안식년에 중국에 갔다가 사천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사천, 쓰촨이죠. 중남부 쪽에 있습니다. 그 성사님 만났을 때 얘기하더라고. 이미 그해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중국에 살다가고 있는 성사님들 1,000명을 쫓아보냈습니다. 강제 추방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1월 달입니다. 다시 그 우르무치 지역, 신강 지역입니다. 굉장히 무슬림들하고 싸움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성사님들 메일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한 800명 정도 쫓아낸답니다. 중국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중국 지하교회 리더를 키우는 것도 있지만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신 것은 목표는 하나입니다. 탈북자 선교입니다. 탈북자. 쉽지 않습니다. 탈북자 선교하는 것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도 거기에 매여서 우리 동족이라고 복음 전한다는 거죠. 탈북자 사역 무지무지 힘듭니다. 중국에서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년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350명의 탈북자들에게 전도하셨고 또 들어간 가운데 몇 사람을 리더로 삼아서 다시 중국에 머물도록 한 사람 가운데 최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광.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름이 내려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부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외국에 가면 십자가가 걸린 교회를 볼 것이다. 그런데 그 근처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 지하실에는 사람을 가두고 사람의 포를 떠 사람 고기를 밖에 내다 팔기 때문에 교회 건물만 보면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거나 북한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미친 사람으로 선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살다가 탈북한 사람들이 교회 갈 엄두가 난다는 거죠. 교회 보이면 그냥 도망간대요. 이것이 머리에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뇌교육 무시 못합니다. 주체사상은. 이 종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 탈북했을 때 그들을 갖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일까지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떠날 때 차비까지 줍니다. 그러면 마음을 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것도 금방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차츰차츰 그 상 말씀이 알아지면 아 내가 이북에서 속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북한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게 리더가 장 아바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근데 장 아바이래요. 장 아바이. 지하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드러나게 하는 봉수교회와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런 것은 가짜라고 볼 수 있고요. 지하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지금도 핍박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교회가 마땅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핍박 가운데 살아남았다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로마 황제에게 또 주변 이방 사람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자랐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욕하고 핍박할 때 그들은 찬송으로 기도로 그들에게 묵묵히 삶을 지켜나갔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로마 국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로마가 국교에 된 다음부터 이 개신교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기로 말하는 중세의 암흑시대. 16세기 루터가 종교를 일으킬 때까지 교회는 완전히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기억하고 목숨 걸고 선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의 선교 덕분에 유교와 불교를 선교했던 조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이죠. 이름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처음 기억하는 것은 대동강변에 들어왔던 선교사님 계시죠. 누굽니까?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그럼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지도 못했습니다. 대동강변에 내려오자마자 목베인다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죠. 신기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시카고에 1년에 한 번씩 북미 유학생, 한국 유학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제가 거기 참석했을 때 연변과학의대, 평양과학의대 총장이었던 김진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서 간증하는데요. 그들이 평양과학의대 건물지라고 틀을 내준 것을 닦다가 보니까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의 기념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놀란 거죠. 그들은 묻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건물 지으려고 밀다 보니까 거기서 초대 토마스 선교사의 기념 교회가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선교사들의 무수한 피가 오늘날 교회의 초석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열두 제자를 포함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지나가고 도망다니는 자가 아니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Acts 29, 선교단체의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기도에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2월 7일입니다. 2월 7일 날 1시, 그때는 1시였습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이곳에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교회 이름. 나중에 지었죠. 대부분 다 우리 가족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지금 대부분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남아 계시고 또 떠나신 분도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창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 일반 사회적으로 회사를 차린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있고 경력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돈이 있다고 교회 하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왜 그런가? 이 교회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교회 한번 시작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도 창립자도 주님이시고 또 교회 머리도 주님이시라는 거죠. 교회 주인은 항상 주님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도 여전히 교회 가보면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립 멤버. 그죠? 자기가 교회 주인이라는 거죠. 꼭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집니다.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도 있었고, 또 교회로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분이 교회 주인은 아닌 거죠.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마치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다른 지역에 가면 목회자와 직분자 간에 교회 주인 문제로 싸웁니다. 법적인 데까지 갑니다. 그렇죠? 한쪽은 오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베드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뭐 한다는 겁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그죠?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입니다. 누구 교회 아닙니다. 그죠?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고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럼 그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은 누구 겁니까? 목사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양도 예수님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같이 만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거기 베드로는 부인한 것 때문에 감히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못하고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누구 양이라고요? 내 양,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내가 전도해서 내가 교회 기도 때문에 내 양? 아닙니다. 그죠?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양이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입니다. 그죠? 주님 보시기. 모든 것이 내로부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시작된다고 생각해야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16세기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만인 제사장입니다. Believers priesthood. 그때까지는 사제가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감히 성경책도 열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신부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까? 그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교회 개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제사장론 때문에 약해진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자,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교회지. 나갈 필요가,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인생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나 21세기, 20세기 들어서부터 이 교회론이 다시 한번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기에 근해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교회를 네 가지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교회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또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교회는 선택받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죠? 네 번째는, 잘한 대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그런데 후서 11장 2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를 인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네 가지로 정의해 볼 때 교회가 그럼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합니까?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라. 교회가 세운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듣습니다. 아멘합니다. 그렇죠? 감사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진짜로 드린 예배. 그냥 못 먹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느끼는 사람은 다릅니다. 준비하고 기대하고 오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새로움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점점 형식화되어 갑니다.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 할 수 없이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보러 간다고 말합니다. 예배가 쇼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한번 해봐. 우리 한번 팔짱 끼고 우리 구경해 볼 테니까. 예배는 다 같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예배를 올려드린 사람들입니다. 무대에 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점점 바뀌어 갑니다. 그죠? 앞에서 차량팀, 성가대 해봐. 우리는 팔짱 끼고 봅니다. 오늘, 화음이 많이 안 맞네, 이거. 반주가 틀리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배가 오늘 점점 멸시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 교회 올 때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서 설교만 듣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비림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고 하나님 왔다 갑니다. 그렇게 간다는 거죠. 자신이 여전히 주인이고 지금도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 가운데는 밥 먹으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메뉴가 뭔가? 관심이 거기 있어요. 이것은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한 멸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교회는 역할이 그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도 받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죠. 구약의 회당에 모이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예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썬데이스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썬데이스쿨.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끝난 다음에 모든 교회 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한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대사명이 있죠. 그죠? 부활하시고 승천을 주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이 그겁니다.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Make disciple. 제자 삼으라는 거죠.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사명은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럼 제자 삼는 것은 목회자만 합니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 앞에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제자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라는 거죠. Going, 가라는 거죠. 우리의 선교지는 외부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일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곳에 가고 거기서 녹아져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삶으로 보여주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거죠. 그러려면 가정도 이래야 될 필요가 있고 밥도 사야 되는 거죠. 이 선교입니다. 대화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 모이는 곳에 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서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만나봐야 또 좋은 것도 없고 하니까 나는 안 가. 그럼 결국으로 만날 사람이 없는 거니까 전도할 기회가 없는 거죠. 사람 만나는 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참 불편합니다. 다른 것도 많고 뭐 들은 것도 많고 다른 게 많기 때문에 아 좀 안 가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전도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신 거죠. 마음의 문을 닫고 가정의 문을 꼭 닫고 지내면 제사 삼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어차피 하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제사 삼으라는 것인데 딴 것까지는 내 증인이라는 것인데 한 번도 못하고 갔으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뭔 소린가 하면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라는 거죠. 어쩌면 교회는 병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 관계에서 상처받고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라야 됩니다. 근데 애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누구라도 말씀을 받아들이면 인생에 목표가 생기는 것이고 인생에 비전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뜻도 구별화되는 것이고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에서 온 분들 말씀을 훈련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는 어디든 다녔어요. 부모님하고 어디든 못하게 다녔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의 훈련, 제자 훈련받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없어요. 반드시 없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예풍이 한번 불면 다 주잔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 말씀도 읽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뜻을,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알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호세아 선지했던 것이 그거죠.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20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분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나오고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아르헨티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킬 뿐만 아니고 스페니시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나라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미국에 빌리 그램 계시다면 그쪽 남미 쪽에는 이 오르티즈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는 제가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줘야 한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줘야 하고 우유가 너무 뜨겁지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는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신을 속인다. 우리는 그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무덤들도 역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사랑이 없는 100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사랑이 없는 성도 2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뒤룩뒤룩 비계살이 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각하죠. 요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키덜트가 많다는 겁니다. 키덜트. 키드하고 어덜트를 합한다는 겁니다. 애어른이라는 거죠. 애어른. 교회를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변하던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아마도 그 사람은 초지일관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닌지 생각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안에서 힘을 다 빼니까 바깥으로 힘을 쏟지를 못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또 교회 자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탁월한 목회자가 있으면 됩니까? 오면? 좋은 프로그램 돌리면 됩니까? 아,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유니티. 하나되라는 것은 공산주의에서 말은 획이라 무조건 따라와야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한 목표를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뜻을 모아 나가는 것을 유니티라고 말하는 것이지 공산주의처럼 획이라 똑같이 교보 있고 미리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되는 근거를 갖다가 일곱 가지로 말합니다. 그죠?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 하나됨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하나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하나 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 두 사람만 모여도 부르지아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그죠? 교회가 많이 모여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또 보면 항상 어디 가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쉽지 하나 되는 게 어렵습니다. 여전히 내가 오르니까 내 목소리 따라와야 돼.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오르니까 따라와야 돼.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때 관철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때과는 관계없어요. 성경 말씀은 관계없습니다.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고 내 지식이 중요하고 내 목소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바울은 열린 바울입니까? 그렇게 하나 되려면 네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 말씀 보시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 나옵니까? 아홉 가지 열매에 나오죠, 그죠? 그게 나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으로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모니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교회는 오늘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말합니다.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에 다양한 악기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 오케스트라가 누가 하나 치면 음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지휘자에 따라서 작게 할 땐 작게, 크게 할 땐 크게, 누가 할 땐 누가 하게, 그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모니가 될 때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뜻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거기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나는 죽어죠.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맞춰가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기 뜻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어거스틴은 이를 말했습니다.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있어서는 관용을, 그 나머지 것에는 사랑을 드린다는 거죠.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이거는 본질이니까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외에 성경에 다 쓰이지 않은 것 많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의 말씀이 뭔가 본질이 아닌 것들은 맞춰서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의 덕이 되는 것인가? 전체의 구약과 신약 전체의 주님의 가르침이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포용하고 덮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그죠?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것이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전부 다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걸 틀렸다고 대놓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듣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좀 끌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그런 마음 생기면 점점 거리가 점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납하고 덮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죠. 그죠? 성경 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불협함이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예전에 우리 갈 길이 뭡니다. 서로 맞춰서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체죠. 그죠? 머리에 다 연결되어 다 다릅니다. 그죠? 지체가 머리에 주는 명령 싫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이상이 되는 거죠. 머리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추구할 것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의견이 다를 때는 그것도 됩니다. 또 다릅니까? 또 기대해 봅시다. 100%는 안 되지만 다 맞아갈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지체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Saving, Serving, Sending이라고 있습니다. 전도해서 구원하고 Serving, 훈련해서 세상으로 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saving, serving, sending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끌어모으는 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 보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모여 있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흩어지라는 거죠. 흩어지라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인위적으로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절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였으면 주님께서 가라놓으실 겁니다. 흩어지도록.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많고 예산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계를 품고 세상에 많은 믿음의 제자들을 내보내는 교회가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큰 교회 자기들끼리 건물 사관이라고 전도 선교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그렇죠? 작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도자가 되죠.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런 교회가 큰 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라고 은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이 자리에 떠나신 분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눈물과 희생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럼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뭘 할 것인가? 생각하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교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이루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